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8월 23일 월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철조망을 사이로 갓난 아이와 엄마의 절규와 아우성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탈레반의 사형 집행 영상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현지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아프간 함락 여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아프간 이슈가 무엇이며 미국 내 코로나 상황 그리고 한국의 언론 통제법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주 저런 말에 날이 좀 그래도 맑았죠.
그렇죠. 이번에는.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이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아프간 문제도 있고 세계 이제 복잡한 얘기가 주말에도 많이 뉴스가 쏟아지곤 했는데. 먼저 이 코로나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국내에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뭐 확진자가 뭐 그냥 부쩍부쩍 늘고 있나 봐요.
예.
한 2주 전보다 지금 평균 한 40% 늘었대니까 지금 확진자 수준이 이제 꼭 올해 그 1월 초 한참 심할 때보다 조금 이제 고피가 저했을 때 그때 수준이니까
네.
15만 명이 넘었다니까 하루에. 그다음에 이 여기서 그 입원 환자 수가 이제 또 사망자도 두 배로 늘고
네.
1,000명을 넘었다니까요 하루에. 네. 그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수가 부쩍부쩍 는다는데 여기서 입원 환자가 이제 한 그러니까 21일이니까 저기 토요일이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하루에만 한 10만 명 가까이 입원을 했나 본데 그 중에서 네. 절 25% 정도가 이제 중병, 중환자실.
네.
아, 그걸로 입원했다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얘기는 굉장히 위중화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산소 호흡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열이라든가 뭐 고통 정도가 아니라 중증에 달했다는 건데 지금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 저기 뭐 알라바마라든가 플로리다
네.
이런 남부 지역 쪽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사람들, 의료진들이 이제 완전히 아마 탈진을 하나 봐요. 이게 뭐 지금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아마도 이제 강행군을 해왔을 텐데 코로나 이제 끝났을 뭐 좀 그만해 가나 했을 때 계속 이제 델타 변이에다가 또 안 맞은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 99%가 일단은 다 사망이라든가 이런 건 99% 안 맞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금이 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맞은 사람들한테서도 되는 그 돌파 감염. 거기서 99%는 중증으로 갈 일이니까 중환자실 갈 일이 없는 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가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99.12% 뭐 이런 것들은 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다.
네.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시시피 같은 데서도 이제 도저히 병상도 동이 났지만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완전히 탈진이 돼갖고.
네.
아, 근데 감당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자꾸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더 맞아라 하니까 뭐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쯤 맞나 봐요.
네.
원래 한 최대 때 우리 400만 명까지 갔다가
예, 예.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한 50만 명 선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100만 명 가까이 됐다는데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게 아직까지도 안 맞은 사람이 9,500만 명이 넘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정신 차려갖고 맞는다 치더라도 3개월 이상이 앞으로 더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더 피해가 이제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부스터 접종, 3차 접종 이제 헌대는데 이제 아마 9월 20일부터 헌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맞았던 순서대로 하나 본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걸 보게 되고 나면 그 3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예방 효과, 이제 안 걸리는 효과가
네.
한 4배 정도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갈 만큼 이제 중증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을 막는 효과는 대여섯 배 된다니까. 네. 일단은, 부스터샷도 맞은 사람들은 또 빠짐없이 부스터샷을 맞게 되거나 하면 더욱더 안전하게 일단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결국 안 맞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걸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평양 가면서도 저시름은 안 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덜어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백신 맞을 필요 없다. 내지 뭐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우롱하던, 이제 뭐 일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꼭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숫자들은 안 맞으면 100% 위험에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이제 트럼프 저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저기 어저께 뭐 알라바마인가 거기서 이제 무슨 연설할 기회가 있나 본데 거기서 이제 그 백신을 추천한다. 네. 맞는 거를 뭐 나도 맞았고 괜찮았다. 백신. 네. 맞으라고 그랬더니 딜이 야유가 터져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또 금방 난 어쩌다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고 백신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은 지켜야 될 자유가 있고 또 그걸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또 그 이제 우호하는 사람들 입맛을 맞추기 위한 말을 했다는데 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사실은 백신이 이렇게 빨리 미국이 개발이 되고 또 양산 체제가 돼서 고삐를 잡게 된 이유는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 베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차피 트럼프 정부 때 총력을 기울여갖고 미국 전체가 움직여서 이렇게 신속하게 개발된 건데 그런 류의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 백신이나 이런 거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큰 국가의 국민의 큰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신에 관해서 가타부타 이 과학과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이유를 막론하고 보는 수용돼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여전히 분위기가 그렇고 9,500만 명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뭐 이 사람들은 초통같이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네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를 토대로 해갖고 자꾸 이제 온상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한 어머니가 뭐 이틀 사이에 아들 둘을 갖다 잃었다는 소식도 뭐 뉴스로 전해지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히 저희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아프간 문제가 지금 세계 여론을 갖다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뭐 이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던지고 그 갓난 아이들을 받고 뭐 참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아프간 그 철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현지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수라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네, 뭐들 보니까 처음에는 달리 이제 조금씩 보도가 보통 이제 보도라는 것이 속성상 자꾸 되풀이는 안 되니까. 네. 네, 뭐 좀 공항에서 뭐 압사, 눌려서 숨졌다는 등 총 맞아 여기서 한 20여 명 가까이 간대는데 네. 지금 그냥 상황이 짐작이 안 가면 뭐 여기 워싱턴 살고 있는 분들 지금 덜레스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아니면 그 안에서 지금 한 20여 명 깔려 죽었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갈 거예요. 네. 레이건이나 덜레스 공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이 미시민권자 혹은 이제 뭐 정부라든가 그런 요원들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이제 가장 시급하게 아마 처수시켜야 될 사람이 이제 미국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 2만여 명이 좀 넘는데는데 지금까지 이제 아마 한 11,000명 정도가 아프간을 떠났나 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갖고 나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단순하게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테러리스트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이제 활기를 네. 치기 때문에 우선은 공항 지금 유일한 탈출구가 지금 그 공항밖에 없는데 네. 여기를 침대내면 이제 덜레스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덜레스로 오는 길이 다 곳곳에서 막혀 갖고 각 지역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덜레스에 들어와도, 이 부분이 이제 아수라장성에서 제대로 통제가 안 돼갖고, 또그 다음에 군용기 편이랑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마리도 실어나르는 것이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몇만 명을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수 시한을 8월 31일로 잡고 있나 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경비병력을 미국에선 더 보낸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일단 철수 시한을 9월로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탈레반 쪽에서는 NO 해가면서 그거 그때까지는 뭐 8월 말까지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을 경비 차원에서 저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주 뭐 모양새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델타라든가 아메리칸에어 이런 군용기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이제 민항기까지 투입을 시켜서 이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뭐 곧장 그냥 여기서 하듯이 비자 도장 찍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겠다는 사람들 일일이 신원조회 내지 어떤 형식으로든 저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금 뭐 다 많이 망그러졌을 테니까 제대로 기록 찾기도 어렵고 까딱하다는 테러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걸리나 봐요. 시간들이 네. 걸리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서방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공항 내가 아니라 공항 외쪽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체크포인트나 이런 데서 걸리지 않게끔 이제 지금 미군의 어떤 저 프레젠스를 좀 넓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 이제 어차피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철군보다 이제 철수. 철수 쪽이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이제 큰 곤란하고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이제 빨리빨리 빠져나올 사람들 네. 다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정부 혹은 미국과 연관된 데서 같이 협력하거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스란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예상했던 대로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뒷얘기로는 사실 왜 저렇게 하루 사이 그냥 잠깐 동안에 미국이 저렇게 됐나 그러는데 뭐 장관이라든가 대통령들 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프간 정부가 버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뭐 돈도 많이 줬고 장비도 많이 줬고 병력도 탈레반의 3배쯤 유지시켜주고 월급이 그렇게 나가니까. 네. 그랬더니 불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 열 하루 만에 그냥 무너졌대는데 네. 고스란히 당한 것 같아요. 뭐 설마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그냥 저 곧장 국외로 탈출했던 그 사람은 예, 예. 아마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랑 탈출 하루 전날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 사수하겠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탈출했던 거를 신문 보도 보고 알았다니까 미국도 어떤 상황인지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미국에다 뭘 요구했을 때랬냐면 미군이 나가더라도 절대 요란벅적지근하게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어딘가 정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나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 보게 되면 야반도주듯이 배낭 어느 날 싹 미군에서 떠났던 이유가 일단은 미군이라는 존재가 떠난다는 거를 뭐 그냥 대외적으로 방송하고 이렇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아프간 정부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차츰차츰. 네. 이런 걸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냥 하룻밤에 주댕랑을 넣어버려갖고 그야말로 전부도 지금 그냥 멍하니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철수들에 그냥 아주 곤혹을 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땐 그 테러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 지금 그런 혼돈에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확인이 안 돼. 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테러 위협이 지금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지금 제일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 자체가 통제가 안 됐던 데인데 그나마 이제 탈레반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받아, 뭐 이제 저 세워가면서 어떤 식이든지 그래도 정부라면 테러 조직 내지 무장 세력과는 좀 입장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든지 공식화해야 되고 또 그남대로 이제 틀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게 국가 단위로 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테러 조직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아프간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알카에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 예. IS라는 예. 거. 인지 두 개가 돼. 이게 지금 아마 많이 묻어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이, 저기, 이, 저 탈레반 쪽이랑 예. 굉장히 관계가 좋답니다. 그래갖고 그 지금 탈레반 군부나 이런 데는 아름아름 일종의 연합군 비슷하게 알카에다 쪽 사람들도 아마 들어와 있나 봐요. 예. 물론 이제 겉으로는 저 탈레반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미국이든가 이런 데 상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안 논다 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빈라덴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이제 알카에다 쪽에서 쭉 그렇죠. 챙겨갖고 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단지 뭐 테러 조직 내에서도 이제 이슬람 국가 IS는 탈레반이랑 사이가 안 좋나 봐요.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들이 있고 예. 좀 더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탈레반 내에서 더 강경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이슬람 신정 정치화 하겠다는 거를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탈레반이 다소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내셔널리즘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같은 테러와 연관된데도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약간 서로 이제 관계가 다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이제 탈레반이 한편으로는 국가를 운영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탈레반이 이제 반정부 활동을 펼 때 아름아름, 아프간 정부라든가 미국에 대해서는 공공의적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는 입장이 달라지고 나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소위 이제 사후 논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강경파나 이런 데 쪽들은 오히려 이제 떨어져 나와서 만약에 이제 탈레반 정부가 미국 내지 서방 국가들이랑 어떤 역시 모종의 협상 내지해서 그 이제 이런 데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는 거기에 또 이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일 이 철수 작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테러 조직들 입장으로 봐서는 네. 지금 자기들 입장 내지 존재감을 알리고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탈레반과는 또 다른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수송기 같은 경우가 그 카불공항에서 뜨는 걸 보게 되고 나니까 비행기가 뜨면서 그냥 플레어라고 해서 그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자동차 사고 나게 되면 길가에 세워두는 촛불 같은 거 있죠. 예, 예. 빨간 촛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비행기에서 막 쏘고 올라가는 게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미사일 열로 추적된 미사일을 쏘게 되고 나면은
예.
이게 비행기를 쫓아가면서 꽁무니를 쫓아가면서 부딪히니까 폭발을 하니까 플레어라는 걸 뽑아갖고 이제 일종의 그 가짜 비행기 열원을 만드는 거죠. 곳곳에다 이제 열을 뿌려갖고
예.
혹시 미사일이 뜨더라도 그로 가서 저기 폭발을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뜨는 민항기들조차도
네네.
이 결국은 이 안전이 보장 안 되는 탈레반은 그렇다 그럭저럭 얘기가 된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테러 조직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얼마인지 견착식으로 그냥 미사일 발사하게 되고 나면 민항기 하나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 철수 자체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탈레반이 오케이 잘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줄게가 아니라
네.
제2, 제3의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일단은 그런 테러 같은 행위들은 안 일어났는데 지금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도 지금 그 외교안보특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가 지금 테러 위협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네.
우리 옆에서는 이 내일이든 모레든 어쩌면 카불공항에서 뭐 비행기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미사일로 피침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지금 안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그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러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블루밍데일 파킹랏에서 한 번 이어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메릴랜드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시얼스 파킹랏에서 또 한 번 한인 축제를 넘어 다문화 축제로 꾸며지는 2021 코러스 축제. 먹거리 부스 참가자와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703-625-9552, 703-625-9552. 워싱턴 한인연합회 2021 코러스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 사회의 자랑, 한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로우 와인스타인의 손. 강력한 법정 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는 한인 2세 강력계 전세 검사 출신 노승훈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 형사,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사고에는 확실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컨텐타이를 코퍼레이션, 개인 거래부터 커머셜까지 단 한 곳 믿을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 파산 신청도 크리스티나 신이 함께합니다. 노 와인스타인은 손
703-887-1037 703-887-1037.
나는 자고 나면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저려.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좋은 신 파워골드를 먹어봐.
우리 남편은 전립선이 안 좋아. 밤마다 소변보로 일어나.
신 파워골드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싹 다 해결된다니까.
신 파워골드?
쌍별 귀뚜라미로 재배한 동충하초와 최고급 약재로 만든 건강보강제인데 미 FDA와 한국식약청 허가가 난 제품이라고.
그래, 우리 부부 신 파워골드로 파워있게 살아야겠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덕동바이오 신 파워골드. 지금 문의하세요. 646-220-9560.
웰빙모아와 모더니에서 구입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할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앞간에서 이 테러의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또 김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탈레반 이 반군 세력도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내전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만약에 또 내전이 벌어지면은 이 서방 세계에 또 개입하고 뭐 이런 일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얼마만큼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조짐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식들을 보게 되고 나면 이 아프간에서는 이제 34개 주로 나라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나눠져 있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3개 주에서 이제 판지시르라는 데랑 파루안 또 바글란이라는 이제 그런 3개 주가 일단은 반 이제 엔티 탈레반 그쪽에서 이제 장악을 했다. 뭐 전투가 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쫓아내고 그래갖고 그 3개 지역은 이제 아프간 정부를 수호하는 쪽에 세력들이 지금 이제 실력을 실권을 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이 뭐 단 열 하루 만에 뭐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만은 이제 후속으로 나온 보도들 보게 되고 나면 걔네는 무슨 점령이 아니라 그냥 쭉 길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다 넘겨준 거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아프간 각 지역들이.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느 주 같은 데는 그 탈레반 군인 6명이 접수를 했대요. 주 하나를.
6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스트버지니아를 접수하는데 6명이 가서 접수를 했대니까. 근데 이게 딱 뭐냐면은 뭐 선전포고듯이 저항하면 니들 나중에 큰일 난다 하니까 주지사 뭐서부터 시작해 경찰 뭐 이래서 쫙 해서 많이 엎드려갖고 청사 그냥 저기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그런 식인가 봐요. 네. 그러니 병력이 3배 뭐 예산은 15배, 20배 이쯤 됐던 나라가 아프간 정부군이 그 한줌의 탈레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상 얘기했지만 뭐 한국 누구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돈 많고 군대 많고 장비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머릿속이 제대로 박혀 있느냐 이게 그거에 따라서 홍길동 군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결국은 아프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홍길동 군대가 돼갖고 겉으로는 그냥 뻑적지근해 배했지만은 완전히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신들이 다 망가져버린.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나마 이제 몇 개 주에서 뭐 이것이 어느 쪽을 편들고 이런 걸 떠나갖고 이제 몇 개 주에서는 그래도 이른바 이제 엔티 탈레반들이 해갖고 지금 뭐 병력대 한 2만 명 정도쯤 합하면 된다니까. 네. 어떻게 보면 2만이 많지는 않은데 탈레반이 공식적으로 나왔던 병력이 8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데 그러면 간단치는 않죠. 실제 2만이 이제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탈레반 쪽에서는 약간 비상이 걸려갖고 그쪽 지역으로 이제 군대 뭐 자기네들 좀 보내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만약 그것이 이제 교착 상태가 되거나 간단치 않게 되고 나면은 그 어떻게 저 이 아프간이 한반도 세 배 되는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력들을 빼갖고 굴러오게 되고 나면 약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를 여지도 있죠. 아, 물론 이제 아프간이 정부를 이제 넘겨받았기 때문에 네. 장비라든가 군수품 뭐 탄약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겠지만은 워낙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해당될 만한 그 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 넓은 데를 일단은 그냥 기세를 몰아갖고 점거을 했지만은
네.
하나하나를 다 통치하고 실력을 적어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 지금 역량이 부족한 거죠. 아까 여섯 명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라고 한다는 데는 면에 하나 정도 있을까 군에 한두 명쯤 있을 만한 데도 있는데
예.
그거야 뭐 그쪽 동네에서 맘먹고 일어나게 되고 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데가 나면은 일단은 탈레반은 자기네가 이제 정통 국가를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로서의 이제 그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네.
이제 지역별로 이런 반군들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것도 뭐 장담은 못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데 여기들든지 일단 주변 국가들의 지원 내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립이 돼 있던 얘기는 방어에는 좋지만 마냥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역시 한계가 있을 거라서 함부로 전망은 못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전부 납작업들인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그래도 고개를 쳐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상황은 전개되고 있지만 말이죠. 이제 문제는 만약의 경우 이제 탈레반 국가를 뭐 이 서방 세계에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결정이 네.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반군 세력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재정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총칼로 들어와서 정부는 장악을 했는데
네.
이제 소위 소프트웨어라든가 인력 노하우 뭐 이런 그다음에 플랜 이런 것들이 있느냐가 이제 그건 별개 문제가 되겠죠. 그냥 무장 조직일 때는 뭐 게릴라처럼 싸우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네.
이게 이제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그 큰 나라를 더군다나 이제 돈은 없고 열악한 상태의 나라에서를 넘겨받았는데
네.
장악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할지는 제대로 운영할지는 참 이제 의문들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요인들을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우선은 병력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병력 같은 경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주둔을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한반도 세 배. 그러면 그 저기 지금 남한 같은 경우로 치는 데면 여섯 배가 아니라 한 일곱 내지 여덟 배쯤.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곱 여덟 배쯤 되는 나라거든요. 일곱 여덟 배쯤 되는 크기의 10만 병력을 갖고 유지를 한다. 이게 우선 딱 보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야말로 그럼 지금 한국으로 치는 데 그러면은 같은 국토 크기를 만약에 뭐 인근 떠나서 헌데 그러면은 한국에 한 8배쯤 된다고 치면은 10만 명이면 한국 전체를 12,000 명 뭐 일개 사단 정도쯤으로 해서 한국 전체를 이 군이 컨트롤 한다는데 그러면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그렇죠. 짐작이 될 거예요.
예, 예. 예,
절대적으로 지금 기본 역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인식들도 20년 전에 그런 뭐 잘해보겠다 개방해서 하겠다라고 하다 그냥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뭐 돌로 쳐 죽이고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부룩한지 뭔지 씌워갖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그 반인륜적인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들 뭐 잘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우리 한국도 겪었던 데는 이제 부역자들 소위 뭐 미국이라든가 서방국들과 연관됐던 부역자들 색출해서 지금 뭐 경찰청장도 총살시키고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이런 유의 분위기니까 이제 소위 국민의 어떤 지지 내지 이런 거를 흔쾌하게 얻을 수 있느냐. 무장조직 게릴라 때는 숨어 다니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국민의 지지가 아름아름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제 전문가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역시 게릴라 때는 그냥 총만 잘 쏘고 어디서 이렇게 하면 됐지만은 지금 국가라는 거는 허다못해 수돗물부터 시작해서 비행장까지 해갖고 곳곳에 다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탈레반이 그거를 다 아우르고 감독해갈 만한 그런 역량들이 있냐가 그건 아주 그냥 의문점이다. 특히 이제 자금 쪽 부분이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아프간 정부가 갖고 있었느냐 90억 달러가 조금 넘나 본데 그 돈이 지금 다 사실상은 그 미국의 수중에 이제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 건 이쪽에 있고 여기서 동결해버리고 나면 꼼짝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예산 쪽 이런 지원으로 해서 한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줬나 본데 네. 이거 다 끊긴다면. 그래서 실제로 아프간이 그동안에 나라를 꾸려오면서 썼던 돈 예산의 한 80% 정도가 외부에서 수혜를 받아왔던 건데 네. 이게 끊어지고 나면은 아무리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총알도 총알이지만 식량이라든지 제대로 저거 안 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장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이제 돈과 펀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금을 처처리 좀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이 그 재정적인 이제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머니그램인가 그 있죠. 그러니까 예, 돈금 오는 거 예. 이런 거 다 차단시켰나 봐요. 이제 아프간에 돈을 못 보내는데 그 외부에서 아프간인들이 뭐 아프간에서 살았지만 이제 터키, 아니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서도 훨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송금이 또 아프간 살림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나 봐요. GDP의 4%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비율로 봐서는 네. 이제 그게 끊기게 되고 나면은 개마로 지금 달랑 그냥 적수공권으로 앉아 있는 꼴이 되는데 무기는 손에 좀 쥐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탈레반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조직을 갖춘 데긴 하지만 아프간이라는 속성이 중앙 집권적인 혹은 일사불란한 어떤 지휘 체계를 갖춘 나라가 아니다. 부족 연방 국가 같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탈레반 내에서도 또 파벌이 심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러 조직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인벌브 되고 나면 소위 아프간을 함락시키는데 너도 나도 기여했다는 그 공신들이 즐비하고 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프간 정부 같은 경우가 무너졌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패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부 군대가 전부 가짜 유령 이름으로 해갖고 월급을 타먹고 돈들을 빼돌리고 그랬는데 이게 뭐 탈레반 들어서 그럼 100% 척결되느냐.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고 무장 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은 확고한 지도 체제가 없으면 여기에 이제 특유의 부패 뭐 이런까지 인벌브 되고 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암만 광물이 뭐 1조 달러가 묻혀 있다. 리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다. 잘만 개발하게 되고 나면 부국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다 떠나서 그 넓은 나라가 10만 명의 정규군이 있다 치더라도 그로 통치가 안 될 이런 식이고 관료체제, 전문가,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국민의 반감, 저기 반대 내지 공포감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던데면은 지금 당장은 뭐 요란하게들 승리의 환호성을 올릴 수 있어도 이게 이제 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첩첩산중으로 문제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사태는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갈 이제 그런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아프간에 미국이 들어간 지가 20년이 지났으면 말이죠. 20년 동안 이 미국과 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보호 세력으로 아프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친미 세력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탈레반한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독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역자들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난민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난민 발생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막 진짜 어느 정도가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프간 인구가 대체로 한 3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내전에 저기 테러에 뭐 나라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나니까 경제가 뭐 오죽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게 사태가 되고 나니까 그 유엔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2달러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상당수가, 근데 이게 뭐 1, 20%가 아니라
네.
절반 이상이 지금 하루 2달러 정도의 돈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냥 그 연명만 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죽하겠어요, 경제 수준이. 여기다 이제 제재 들어오고 원조금 키우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역자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이런 데 연관됐던 사람들 다 떠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최소한도 3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제 발생할 거다.
네.
그다음에 지금 벌써 올 들어서만 이제 떠난 게 한 55만 명이래네요.
네.
이제 아프간을 나서고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년에만 이 난민 내지 망명 신청했던 사람이 220만 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해서 작년 올해 떠난 사람들 앞으로 떠날 사람 된다면 6, 700만 명이 되는 거니까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난민화돼 있다. 예. 이건 뭐 나라가 지금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예, 뭐 서방 언론이니까 이제 미국인들 혹은 서방인들 이렇게 피해 나오는 거 그거로 초점 맞추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국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쪽은 우리가 이제 이 못 보고 있지만은 아마 줄줄이 우리 저 6.25 때 저거 했던 식으로
네.
머리에 지구 이고 해선제들 넘어가거나 어떤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긴 또 못 넘어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또 산악지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러든지 바로 붙어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0만 명이 망명 신청을 했대요, 넘어가고.
네.
그 파키스탄 지금 큰일이죠, 거기도. 이란만으로도 넘어간 게 78만 명이니까 말이 그렇지 한 80만 명이 넘어오게 되고 나면은 그 대열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무리 뭐 파키스탄도 뭐 매덕 인구긴 하지만 세상에 150만 명이 넘어오게 되고 나면 150만 명이 이래서 한 군데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국경지대 같은 데마다
예.
2,000명, 3,000명, 5,000명, 뭐, 그 주변에 있는 데들.
예.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곳곳에 뭐 이렇게 이 저 실밥 터지듯이 들어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 난민 문제. 아, 이거를 수용하느냐 또 그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난민 속에 그냥 난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같이 넘어들어와갖고 이 모든 그 이쪽을 할 수 있을 거 걱정이 되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국들에 붙어 있는 나라들 가까운데 국경 접하는 데도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뭐 터키만 해도 한 13만 명 뭐 그리스 같은 데서도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 4만 명이 넘어갔다니까
예.
그리스 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철조망을 치고 지금 난리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는 또, 이거로서, 지금까지 시작이고, 이제 나라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 그야말로 이제 몇백만 명의 탈출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뭐,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육로로들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 접한 대여섯 개 국경을 접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난리를 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수용을 한다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해다가 뭐 주변 국가들의 미군 기지다 해놓고 이제 신청을 해서 아주 심사를 해갖고 괜찮다 한다면 일부를 하나 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개말로 그 숫자는 미미하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 15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도 또 올해도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1,200만 명은 간단히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비교가 안 될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아프간 난민이라는 것이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세계 주요 주변 국가 내지 주요 국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 아프간 문제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에는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즐거운 쇼핑 에란데의 K마켓 위클리 세일. 멕시칸 망고 박스에 11불 99, 체리 파운드에 2불 99, 노르웨이 고등어 파운드에 99센트, 자연산 민물장어 파운드에 14불 99, 등심 샤브샤브 파운드에 9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에 4불 99, 천하의 미쌀 15파운드 10불 99, 두루두루 만두 4불 99. 이제 에란데의 K마켓에서도 푸드 샘플을 받습니다. 뜨거운 여름 에란데의 K마켓에서 시원한 쇼핑하세요.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메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20%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스프링필드 세포월드 현대 여름휴가 세일 이벤트. 2021 엘란트라, 2021 소나타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90일 동안 노 페이먼트. 모든 뉴 세포월드 현대 자동차는 미국 최고 수준의 10년 10만 마일 무상 서비스와 오늘 어시어런스가 지원됩니다. 스프링필드 로이스데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월드 현대로 방문하세요. 703-776-9040 세포월드현대.com. 0% APR 60개월 할부 기준은 크레딧이 승인된 분에게 해당 승용차 가격 전불당 월 16.67달러가 적용됩니다. 모든 고객이 가격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딜러샵에 문의하세요. 2021년 9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이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내일 모레 통과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네네.
어쩐 일입니까?
지금 이제 아름아름 눈에 안 보이게 진행이 되어 왔죠.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고, 이제 내일인가가 이제 저 상임위 쪽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모레 25일날 이제 전체회의에서 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야말로 뭐 마른 중재법이지만 언론 입을 꽉 다물게 돈으로서 막고 소송으로서 막고 뭔가 징벌 처벌해서 막으려는 이제 그런 그런 시도가 네. 이제 마침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언론 자유라든가 특히 그럼 언론 자유 등 굉장히 피상적인데 언론들이 보도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든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폐악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고 뭐 사법부 장악하고 또 뭐 끊임없이 김정은한테 아부하고 추종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를 이제 전단하는 그런 가장 악법 대한민국을 이제 민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제 국가로 몰아가기도 하고 있는 가장 그 눈에 안 보이는 시도 바로 이제 언론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마침내 180석 뭐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론 자유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 민주주의 내지 이제 이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의 가장 이제 제일 요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람도 끊임없이 야당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자유를 얘기해 왔더랬어요.
네.
뭐 민주당 대표였을 때 2014년에 외신기자 클럽 초청인가 거기서는 이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어떤 비판과 감시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집권하면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2017년 이제 대선 직전에는 이 언론 자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싫어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언론의 자유가 바로 정권을 지켜주는 거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절대로 권력 부패는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저기 한 열흘쯤 전에 그야말로 열흘도 안 됐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언론 그 기자협회 축사에서도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자에는 흔들 수 없다라고 그야말로 입에 침도 안 안 마른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가 많으니까
예.
아, 뭐 상임위도 그렇고 전체회의에 이제 통과될 거라고 그런데 물론 이제 야당 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막겠다 뭐 말로만 막겠다는 거지 지금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고 뭐 이렇게 헌댄대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수에 밀려서 어쩔 수 없다고 보긴 하지만 옆에서 볼 때 너무 무기력하게 그야말로 다른 어떤 무슨 부동산 뭐 교육 이런 문제 그것도 피해는 경제 피해는 크지만 그래도 그건 고치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네.
언론의 재갈을 막아놓게 되고 나면 나라의 그 빛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아, 이제 주은 북한 국가, 북한과 다름없는 이제 국가로 이제 이행해 가는 건데,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던 대로, 그야말로 나치의 그 파쇼 정권처럼 돼 가는 건데, 일단은 이제 막바지 뭐, 여기 저 문재인 정권 연장하고 를내려고 하면 언론 막지 않으면 뭐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생전 경험에 묻힌 나라가 이제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야당, 뭐 약간 야당 쪽 대선 후보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아, 뭐 그런 거 정도로서 이거를 이 막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또 국민적 관심사도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세계 국제 기자연맹이라든가 세계 언론인 협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가 이제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게 이 대한민국을 이제 전제 국가로 몰고 가는 지금 그런 조짐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아 실제로 정작 당사자들인 한국 내 특히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덤덤하거나 그 심각성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야말로 그 솥단지가 끓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만큼 물이 끓을지 모르는 이제 개구리 신세가 돼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들 하고 있는데
네.
이건 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특정 개인을 거명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여기서 좀 비난받아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저 후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언론중재법 이거에 관해서 그 저기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이렇게 딱 얘기한 것이, 이제 그걸 갖고 저기 야당 쪽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고 나니까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거꾸로 비난을 했는데, 뭐, 딴 사람들은 다 뭐, 변호사 출신이든 정치인 출신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언론에서 뼈가 굵고 왔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정권 어떤 저걸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건 뭐, 보통 사람 눈에 보이도 뻔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언론계에 몸담아 있던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야말로 그 주리를 트는 법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게 되거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은, 진짜, 이 도저히 그런 점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될,
예.
그런 이제, 이런 사람 같은데, 일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제일 이제 우려되는 거는,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통관될 것 같다, 이제.
예.
이거는 이제 뭐 불가피하게, 이건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이런 거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막 몰아붙이는 건 이 대선 선거 앞두고 뭐 언론에서 입 다물라 뭐 이런 선전포고용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네.
지금 30조에 있다는 건데 이 허위나 조작 보도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을 그걸 임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고시로 허위 조작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징벌적 조항으로 해서, 매출액에 뭐 만분의 1 해갖고 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5배. 그러니까 이제 5천억 정도 하는 데라면 25억까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을 받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실이 가짜가 아님을 언론사한테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기든 뭔지 모르는 건 뭔가 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아, 이제 이 저 보도를 하나 나왔더니 조국 보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네. 조국과 연관된 그 저 딸내미랑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법원 판결에서 일곱 가지가 다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됐었어요. 네. 이제 가짜 했다는 거. 그런데 네. 그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언론들이 캐면서 나온 겁니다. 뭐 부산대, 고려대 이런 데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조국은 가짜 뉴스라고 그랬어요.
네.
허위보도라고 그러고 모함이라고 그래갖고 조국 죽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동안은 보도가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일단은 가짜 뉴스 허위보도라는 식으로 해서 크레임을 딱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보도하게 되면 그대로 걸리게 돼 있고서 보도한 것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냐면은 이 소위 이제 법원이 지금 나중에 다 법원이 일곱 가지가 다 유죄라고 했음 요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 전 상황에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보도를 낸 신문사에 이제 저게 들어가는 겁니다. 크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당 최소 5천만 원이고 25억이니까 어느 신문사나 언론사든 이 천하장사가 없는 것이 소송 들어오게 되면 멈칫해지기 마련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조국 보도라는 속성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사했던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데 이렇게 또 수사 만들어갖고 기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이 그런 류의 것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려면 퍼즐 맞추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게 되고 나면 잘못 그 이미지를 해놓고 있는데 뭐 누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냥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물어보죠.
예, 예.
그런 데서는 전혀 이 그야말로 특종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그런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수사를 한 사람, 그 지휘체계 내지 보고 라인만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관한 수사를 했단다면 그 담당 검사,
예.
그 담당 검사가 보고해야 될 상관,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거니까 그 라인 선상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그럼 거기서 한 도막을 얻어내서 끄집어내서 그걸 보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도를 하려면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모든 디테일한 걸 하기가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단지 수사를 했던 검사가 고려대에 들어간 거 알고 봤더니 가짜 같아. 라는 뉘앙스를 한마디씩 던져주게 되고 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들은 재취재라고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들 보게 되고 나면 발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뭐로 알려졌다. 이 조국 딸, 이것도 부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쓰는 표현은 100% 문건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팁을 얻고 쓰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팁이 그냥 허위가 아니라 수사를 했던 검사나 수사 측근에서 자기랑 평소에 쫙 그런저런 관계를 맺어갖고
예.
어느 때는 그 일종의 딥스로트처럼 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흘리는 거. 근데 그 사람도 흘려줬다가는 디테일한 걸 알려줬다가는 자기가 고스란히 알려준 걸 하기 때문에 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선문답하듯이 흘려줍니다. 그래서 보도를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알려줬다라고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뭐냐 이제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저거 가짜다, 허위다, 조작이다. 근거 대봐라. 그럼 신문사나 그 방송사가 그 근거로 해서 조국 딸이 그렇게 했다는 그 문건을 손으로 들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사당국자한테도 한마디 흘려들어갔고 그 대신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이 단초가 돼갖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언론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조사했던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 바로 그래서 기존의 모든 법이라든가 관행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부분은 설령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과실로 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보호해왔던 것이 보도의 속성이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월성 원전, 그 울산 사건 다 문재인 관여했다는 거 이거를 일일이 다 수사 기록을 넘겨줄 데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 듣고 했단다면 이제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조국이든 최순실이든 간에 월성이든 이제 한마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고
예.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흘려줬던 검사를 갖다 들이대서 아무게 홍길동 검사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거는 그냥 모든 류의 정권이 불편해하는 모든 보도는 이제 원천 차단되게 돼 있어요. 이 징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근데 이 여론조사를 봤더니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통과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국민이 많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프레임을 잘 맞는 거죠. 이 가짜 언론 뭐 이런 조작을 그렇죠. 해갖고. 예.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예. 이 결국은 이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별 데미지 없이 그냥 그런 것보다 하나의 원 오브 댐으로 법인가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언론의 입을 완전히 봉쇄시키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딴 언론이 되는 거고 이제 딴 나라가 됩니다. 실제 이제 보도 못 해요. 아무리 뭐 저건다 하더라도 물증 돼갖고 그 수사 보고서를 카피로 낼 수 있는 그런 언론사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취재원들도 입을 다물 거고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언론은 완전히 그야말로 코가 깨갖고 전두환 저 군사 독재 때도 없었던 그 보도 지친 거는 여기에 비하게 되고 나면 정말 그 저 한나절 옛날 그냥 무슨 춘향이 타령 같은 그런 정도의 한가하고 낭만적인 노래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기자들 언론사들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국군 방송처럼 문재인 정권이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그 스피커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보도 자료나 갖고 있는 나머지 탐사 보도나 추적 보도가 안 됩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은 그거를 통과하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파쇼 정권의 이제 예속하에 그리고 이제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도 근데 국민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야금야금 지금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다 갉아먹었다는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